미국이 책임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속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미군의 전면 철수 결정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프간 정부의 붕괴가 예상외로 빨리 진행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슈라프 간이 아프간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 뒤 탈레반 정권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경고했다며 아프간 정부는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프간 내 미국민과 일부 아프간 국민의 피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로서는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재장악한 탈레반이 오늘 아프간 전역에 사면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의 문화 담당 고위 간부인 애니물라 사망간인은 이날 발표한 정권 차원의 첫 사면령에서 여성의 정부 참여도 촉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들어설 정권은 여성이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 구성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구성될 것이라며 이슬람의 지도력에 기반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과거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인권을 크게 제한했던 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많은 아프간인들이 탈레반의 향후 방침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군대 현대화를 위해 지원한 예산과 장비가 결과적으로 탈레반을 도와주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군 현대화를 위해 투입된 미국의 예산이 830억 달러에 달한다며 전투기, 총기, 탄약, 헬기 등이 주요 무기로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특히 탈레반군이 아프간 정부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미국이 지원한 많은 무기들을 손에 넣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이 통신에 탈레반 세력이 갑작스럽게 손에 넣게 된 미군 지원 장비는 그들에게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퍼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돈으로 사기를 올리거나 지도력을 살 수는 없다며 탈레반의 승리는 아프간 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규모 7.2의 지진으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 열대 폭풍 그레이스가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이티 당국은 어제 발생한 열대 폭풍우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최대 강우량이 38cm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0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6,000명에 넘어선 가운데 아이티 당국은 이번 폭풍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AP통신을 통해 전했습니다. 아이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직면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조 베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에 이어 강진과 폭풍을 재해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자신다 안된 총리는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강력한 봉쇄령을 발령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내일부터 뉴질랜드 내 모든 도시가 최소 4일간 봉쇄에 들어가며 일부 해안 도시의 경우 7일간 지속됩니다. 이 기간 중 학교와 사무실 그리고 모든 영업이 일시 중단되며 필수 업무만 진행됩니다. 아덴 총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이번 확진 사례가 델타 변이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는 2,500건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부스터샷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가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며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치고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들이 부스터샷 접종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최근 면역체계가 취약하고 고령인 위험군을 우선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 권고를 내렸습니다. 프랑시스 폴링 미 국립보건국 국장은 지난 15일 앞으로 2주 안에 미국인들에게 올 가을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링 국장은 백신의 면역력 지속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현재 미국이 약 1억 명 분량의 백신을 세계에 무상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에 대한 부스터샷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국내 공급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공군의 정찰기가 미한 연합훈련 중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을 통한 한국 측의 전기 통화에 일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오갔던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자신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21도, 최고는 22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16일 시작된 가운데 미 공군 정찰기의 한반도 출현이 이틀 연속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훈련 기간 중 북한의 특이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군의 지상감시 정찰기 E-5C 조인트 스타스가 16일과 17일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인 레이더박스에 따르면 E-5C 조인트 스타스는 16일과 17일 각각 오전 3시 30분 한국 태안 앞바다 서해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실시하는 궤적이 플라이트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조인트 스타스는 콜사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이틀 연속 태안 앞바다 서해 상공을 각각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고성능 감시 레이더로 200에서 500km 범위에 있는 지상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글로벌 호크, 코브라 볼 등과 함께 중요한 미 정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The J-STARS is an intelligence platform that is used to detect movement on the ground. So it is logical and prudent that they would fly this aircraft to observe for any unusual movements by North Korea.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의도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라면서 비무장지대를 따라 남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what North Korea is the fourth largest army in the world. The intention of the regime is to dominate the Korean Peninsula. It has its forces offensively postured along the DMZ to be able to attack the south.
따라서 미한 연합군이 남한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정보 감시와 정찰을 하고 군사 활동을 관찰하는 것은 신중하고 현명한 조치라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미한 훈련 중이나 끝난 후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사용해온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t's very possible. You know, this is their typical playbook that they've been using for 70 years. It's part of their blackmail diplomacy in which they use increased tensions, threats, and provocations.
정치,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긴장을 높이고 도발을 위협하는 북한 협박 외교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미한 연합훈련 사전 연습 개시에 연이틀 반발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은 11일 담화를 내고 한국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았다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전날인 10일엔 김여정 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한국 당국자들을 향해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연합군이 훈련 기간 동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by the military in general, they occur every week, all, you know, throughout the year. That is a standard military operation in order to maintain readiness and maintain vigilance.
벡톨 교수는 미한 연합훈련이 대비태세와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군사작전으로 북한 영공 밖에서 정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북방 한계선이나 비무장지대에서 고강도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y would have a provocation that's meant to incite violence like an act that they conduct in the northern limit line or along the DMZ. I think that is unlikely.
벡톨 교수는 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길 원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 훈련에 반발하면서 남북 통신 연락선을 통한 한국 측의 정기 통화에 일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합 훈련 실시를 빌미로 한 비난의 초점을 한국에 맞추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 의지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지난달 27일 복원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또다시 일주일째 불통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지난 10일에서 13일 하반기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개최했고 16일엔 본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사전 연습이 시작된 지난 10일 오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통한 한국 측과의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주말과 대체 휴일이었던 16일까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17일 오전 9시 다시 시도했으나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중시하는 문재인 한국 정부의 의도를 북한이 역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남북대화 재개, 대북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한이 통신선을 매개로 관계를 주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선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통신선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측면이 남북관계 전반에 있어서 나타난다. 결국 그러한 북한의 일방주의적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서 인식해야 된다고 봐요.
신 센터장은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담보하면서 남북관계를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며 북한에 대한 보다 원칙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과거에도 별도의 발표 없이 미한 연합훈련 기간 중 임의로 통신선 통화에 응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6월 통신선을 차단했을 땐 차단 명분을 포함한 사전 발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상황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통신선을 차단하고 개성공단 연락사를 폭파할 때는 이유를 댔습니다.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대북전단 금지법 이게 국회 통과를 거쳐서 3월 30일부터 이미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연락선 차단의 명분은 사실 사라진 셈이죠.
북한은 지난 1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11일 김영철 당 통일전선 부장의 담화 이후 선전 매체들을 통해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의 메아리는 15일 미한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고 한국 당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란스럽게 떠들어온 평화와 신뢰 타령이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6일엔 우리 민족끼리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자들의 반평화적, 반통일적 망동이라며 한국 호정광들이 끝내 상전과 야합해 무분별한 침략 전쟁 연습을 벌여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대남 비난에 전면에 나서면서 북한의 연합훈련을 빌미로 한 비난이 한국에 집중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을 미북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재등장하고 또 엄청난 안보위까지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한국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상당 부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어떻든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과 어떤 이제 관계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기도 하고 또 뭐 화해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그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여실히 좀 드러났고요.
김영철 부장은 앞서 지난 11일 담화에서 한국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홍민 박사는 김 부장이 이런 담화 내용으로 미루어 연합훈련 종료를 전후해서 9.19 군사합의 파기와 같은 대남 도발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현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직접 겨냥한 전략 도발에 나서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대남 도발을 통해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을 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오갔던 친서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자신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부가 담당관이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트럼프 김정은 러브레터의 실제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칼린 전 담당관은 이 기고문에서 지난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신문 부편집장이 입수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친서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을 통해 보낸 2018년 7월 3일자 친서에서 그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한반도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첫 주요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합의를 찾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7월 6일자 답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뢰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향후 절차를 더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7월 말 다시 친서를 보내 기대했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일자 친서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의 다른 약속들을 진전시킬 때라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해 8월 말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9월 6일자 친서에서 우리 양측을 나누는 사안에 대해 각하를 완전히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오 장관과 말싸움을 하기보다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지닌 각하와 직접 만나 비핵화와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게 더 건설적일 듯하다고 말합니다. 이어 앞서 취한 단계들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핵무기 연구소나 위성 발사지구 그리고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에 독이 킬 수 없는 폐쇄 등 단계적 방식으로 하나씩 의미 있는 단계를 밟아나갈 의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노력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주변 상황에 대한 변화를 어느 정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의와 진정한 노력이 적절히 평가받고 미국이 더 실질적인 조치와 행동을 단계적으로 밟아간다면 비핵화 사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김 위원장은 이 친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 상황과 두 나라의 관계 전망, 향후 비핵화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나와 각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친서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 이후 한 달 뒤에 보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때와 달리 매우 길게 쓴 이 친서에서 자신이 실무진을 통해 현안 해결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환경은 그날과는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동 이후에도 미한 연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향후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훈련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힙니다. 이어 미국 측에서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미사일 위협이나 핵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 행동과 한국군이라면서 이런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변화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명확히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며 자신은 우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호응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했지만 결과는 헛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실무협상을 지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내가 매우 원하는 제재 완화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정상 간 네 번째 만남이 이뤄질 장소에 대한 것도 아닐 것이 분명하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또 만약 당신이 우리의 관계를 당신만 이득을 얻는 디딤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를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는 바보처럼 보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칼린 전 담당관은 기고문에서 친서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요구에 응할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공개된 친서 내용에 크게 새로운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상황은 처음부터 예상됐다는 겁니다.
Yeah, that much that is surprising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y might have talked past each other because I think that it was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잘못된 추정을 하고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된 추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공개된 친서 내용을 통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친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m not sure, I'm not convinced myself that if the US had picked up on any of those
스나이더 국장은 협상의 임하는 미국과 북한의 근본 목표가 너무 달라 상호 교차하는 지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가 북한 문제에 게임 이론을 적용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궁극적 목표를 밝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13일 미국과 국제사회는 신속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에서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밝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북한과의 관여 게임 이론의 교훈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명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port view is that we need to set up circumstances whereby we can judge whether or not Kim is still interested in his control of unification.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최고 목표를 두 가지 잠재적인 상황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고 정권 교체를 막는 등 북한 통치만 원한다고 가정하면서 이 경우 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 남아있는 한 주한미군 등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현재 상황을 만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신을 축출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북한 내부에서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막기 위해 엘리트층의 충성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의 목표가 북한 주도의 남북 통일이라면 단순한 생존과 북한 통치를 넘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토를 넓혀나갈 것이라면서 이 경우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한 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역시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 통치만 원할 경우 미군의 부분 철수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전체 통치를 원할 경우 미군 철수가 김 위원장의 섣부른 판단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게임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게임 이론은 상호 의존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수학적 이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상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북 관계에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게임 이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basically the idea there is that there are various kinds of approaches one can use to structure
보고서는 북한이 앞서 체결한 세 차례 핵 합의를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잠재적 합의를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시한을 정하고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결과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제재 해제가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등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합의에 대해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이 협상을 지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자간 협력, 특히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북한을 다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전략을 시도하든 중국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수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 정부로부터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폭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지난주에도 북한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달 초에 이어 지난주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직 유엔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실을 16일 홍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접수됐느냐는 VOA 질문에 제네바 시간으로 16일 아침까지 북한 정부로부터 국제 지원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 요청은 받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이달 초 북한의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해 북한 동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우려와 함께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과의 접촉 속에 피해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당국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채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자력갱생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재난관리 대응 역량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신속하게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ACAPS는 최근 발표한 주간 보고서에서 계속된 북한의 폭우와 홍수 피해로 인도적 접근성이 더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함경 남북도에 내린 폭우로 북한 인민군이 피해 지역에서 대대적인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도적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기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함경 남북도에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도로와 철도, 교량을 비롯해 농경지와 주요 기반 시설이 큰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함경 남북도 일부 지역 강수량이 580mm를 넘어 농경지 수백 정보가 매몰, 침수 유실되고 살림집 1170여 세대가 파괴되거나 침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과 12일 함경북도 화대군 등 일부 지역에는 하루 동안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12일 폭우로 물에 완전히 잠긴 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 모습 등을 내보내며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 사이 두세 차례 태풍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비가 계속 쏟아지자 북한은 수해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큰 물과 폭우에 의한 피해 복구 대책을 세우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농업부문 일꾼들에게 정신력을 더 발동할 것으로 주문하며 수해 대응 사업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군이 대부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 철수가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전쟁 비용이 투입되고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아프간 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결정이 한반도 등 다른 나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인 지난 15일 미국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 반군 조직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점령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완전 철수를 발표한 지난 4월 14일 이후 약 4개월 만이고 미군이 실제 철군을 시작한 5월 3일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입니다. 이후 탈레반은 아프간 국영방송을 장악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쟁은 끝났다며 자신들의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탈레반이 일정 기간의 과도 정부를 거쳐 본격적인 집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탈레반의 과격한 통치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이런 불안감 등을 이유로 카불 공항에는 아프간을 떠나려는 비행편에 탑승하려는 인파가 몰려 공항 기능까지 마비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철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며 이번 결정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I know my decision will be criticized, but I would rather take all that criticism than pass this.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비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지만 다음 대통령, 즉 아프간 문제를 다루게 될 다섯 번째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을 물려주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인들, 목숨을 건 용감한 군인들, 그리고 미국을 위해 옳은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아프간 작전이 처음부터 국가 재건이나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건설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은 물론 항상 그랬듯 아프간에서의 우리의 유일한 주요 국익은 미 본토를 테러 공격으로부터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와 군의 무능함도 비판했습니다.
American troops cannot and should not be fighting in a war and dying in a war that Afghan
아프간 군인들이 스스로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는 전쟁에 미국 군대가 나서거나 죽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정치 지도자들이 포기하고 아프간을 탈출했으며 아프간 군대는 때론 싸우려는 시도조차 없이 무너졌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언론들은 아프간 정부와 군의 부패와 무능을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4일 미국이 거액을 투입해 아프간 정부군을 키우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아프간군 기금을 비롯해 무기와 장비 등의 비용을 아프간 정부에 지원했지만 실제 아프간에서는 임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등록한 병력이 많은 등 심각한 비리가 발견됐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5일 탈레반이 정부군과 경찰들에게 무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해 투항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아프간에 병력을 보낸 건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9.11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소탕하고 이들을 비호하던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후 2006년까지 1만 명에서 2만 명 내외의 미국 병력이 아프간에 주둔했지만 2009년부터 대규모 증원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2010년과 2011년엔 미군 병력이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이어오던 아프간 전쟁은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레반과의 협상을 통해 올해 5월 1일까지 미군과 동맹군의 철군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4월 이 시한을 오는 9월 11일로 연장하긴 했지만 미군의 완전 철군 계획을 유지했고 결국 미군이 거의 다 빠져나간 현 시점 탈레반이 수도인 카불 장악까지 성공하게 된 겁니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전쟁 역사에 다양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미 연방보훈부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아프간 전쟁이 이어진 기간은 19.8년으로 두 번째로 긴 전쟁이었던 베트남전 10.75년과 이라크전 8.75년 그리고 한국전 3.1년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희생자 규모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군 사망자는 2,442명으로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 33,739명이나 베트남전 4만 7천 명보다는 많지 않지만 민간인과 반군, 아프간 군경과 언론인 등을 모두 합친 사망자는 17만 1,336명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상 최대인 대략 2조 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채로 조달돼 이자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추가되면서 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향후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와도 비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프간 관련 소식을 전한 한국 언론들의 기사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게시된 의견에는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을 하는 쪽을 비판하며 한국도 미군이 없으면 같은 상황일 것이란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과 한국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른 점이 많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간 철군이 다른 나라에 주둔 중인 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한 미군을 언급했습니다.
I would caution against comparing what US forces Korea face and w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주한 미군이 처한 상황과 지난 5월 이후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비교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특정 국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 등은 미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미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종의 장치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2018년부터 매해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난해 말 의결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쿠바 반정부 시위를 놓고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각종 내부 문제를 겪으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성권 북한 외무상은 13일 이례적으로 담화를 통해 쿠바 반정부 시위가 미국의 사촉과 배후 조종 탓에 발생한 사회주의 쿠바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감행한 반혁명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형식상으로는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 의장의 출생 9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담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쿠바 반정부 시위가 미국의 배후 조종과 제재 탓이라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 이어 22일과 이달 2일에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 쿠바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으며 미국의 경제 제재 탓에 쿠바의 식량, 의약품, 전력난이 심화해 시위를 촉발하는 배경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은 김윤미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사회주의 쿠바에 대한 횡포무도한 내정간섭 책동글을 통해 미국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이런 행보를 대내외적으로 정보를 막고 왜곡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In the broader sense, this is, I think, a concerted effort for Kim Jong-un's political warfare strategy to control the information environmen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남북관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제재에 이어 이번에는 쿠바 반정부 시위를 놓고 대내외적으로 정보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김정은 정권은 쿠바 정부가 이번 사태로 무너질 경우 북한 정권에도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정보 환경의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앙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의 이런 행보를 쿠바 사태와 유사한 일이 북한에서 발생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선제적 노력으로 풀이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과 백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know that things are not going well, with respect to the pandemic, the vaccine, and maybe even questions about Kim's health. So he, I think we can assume.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쿠바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잇따른 대미 비난의 배경에는 북한 내부와 외부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t's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n government, Kim regime rather, to again.
쿠바 반정부 시위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가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국내적으로는 김 위원장과 김 씨 일가, 북한 관료들이 우려하는 쿠바 반정부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할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현재 북한의 각종 문제들로부터 엘리트층과 주민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기 위한 지렛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쿠바 사태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really have a lot of things that they can do to the United States to try to exert some pressure. So I think trying to create some narratives in the media that are negative for the United States helps them a little bit.
북한은 대미 압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미국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그러면서 쿠바 사태와 관련한 이례적인 대미 비난과 같은 북한의 행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는 13일 쿠바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대미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 반정부 시위는 자유와 인권 존중을 촉구하고 있으며 쿠바의 독재 정권이 식량과 의약품 등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가 쿠바의 시위대를 겨냥한 억압적인 수단들을 규탄하고 쿠바 정부의 국민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라고 요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를 추구하는 모든 쿠바인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산국가 쿠바에서는 지난달 11일 생필품 부족과 높은 물가 등 경제난과 코로나 상황 악화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미국은 지난 62년간 이어진 공산정권의 억압에 맞서 거리로 나온 용감한 쿠바인들의 편에 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쿠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인권유린의 책임이 있는 쿠바 관리 등을 제재했고 쿠바 정부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육군이 홈페이지에서 한국 특전사 장교 출신으로 현재 미군 군목으로 복무 중인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군대를 경험한 뒤 40살 가까운 나이에 미군 군목이 된 김혁찬 중령이 낯선 이국 땅에서 복무하는 미군 장병들의 정서 안정과 사기 진작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육군 공보진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대구의 주한미군 제19 지원사령부에 복무 중인 미 육군 군목 김혁찬 중령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뒤 육군 학사장교로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김중령이 미국에서 다시 군목이 된 뒤 한국에 배치돼 주한미군 장병들의 적응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육군이 1775년부터 시작한 육군 군종장교 제도는 다양한 종교와 교단 출신 성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시와 전시에 관계없이 종교활동과 상담 등 미군과 그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중령은 한국 특전사에서 전역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라 호텔 경영학을 공부한 후 다시 신학교에 진학해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10여 년간 목회를 하다 40살 가까운 늦은 나이에 미국 육군 군목에 지원했습니다. 미국 육군 공보지에 따르면 김중령은 목사 인생의 다음 여정에 관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그가 미국 육군 군목이 되길 원한다는 응답을 받고 군종장교 제한 연령인 40살 직전에 입대했습니다. 특히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한국 특전사의 구호와 100회 이상의 고공 강화 경력, 특전사 교관으로서 장병들과 소통하던 경험이 미군 군목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중령은 미군 장병들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자신이 함께할 것이란 확신을 주기 위해 제19 지원사령부의 모든 미군 장병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사고를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명언과 성경 구절들을 나누고 있다고 미국 육군은 전했습니다. 미 육군은 김중령의 독특한 인생 경험이 미국과 멀리 떨어진 낯선 한국 땅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미군 장병들을 상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의미를 찾느라 고군분투하는 젊은 병사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최선의 해법은 한국 주둔의 역사적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 믿는다는 겁니다. 김혁찬 중령은 비록 이병이나 일병일지라도 미군의 임무는 한국의 평화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런 중요한 사명이 미군 장병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부대의 군종장교인 커티스 서덜랜드 소령은 김혁찬 중령이 예하부대 구성원 모두에게 훌륭한 종교적 지원은 물론 안내와 지도력까지 제공하고 있다면서 김중령은 자신의 모든 직무를 즐기면서 군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김중령의 이런 헌신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슬하의 3남매 모두가 미국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현역 공군장교로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에 따르면 육군 군종장교는 현역에 1,200명 등 2,600여 명이 있으며 개신교와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등 120여 개 교단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육군은 특히 한국전쟁 전사자와 실종자 가운데 전쟁 프로 출신 4명 등 군종장교 8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인 군종신부 에밀 카폰 대위의 유해 신원이 올해 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살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권수정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요, 이 지구상에서 아마 중국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일본도 아닌 중국. 전 두 번 다시 말을 열 번 물어봐도 그 대답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지구상에 난 중국이랑 그 땅 떠는 거 제일 싫다고.
지구상에서 가장 싫은 나라.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얻은 자식이 살고 있지만 다시는 밟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300만 아사자가 났던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탈북민들. 수정 씨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비극적인 운명과 싸워야 했으며 빼앗겼던 그들의 시간은 가슴에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40대 탈북민 여성 권수정 씨. 행복의 진리, 삶의 지혜, 살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살자. 권수정 씨의 소셜미디어에 걸린 문구에는 40대 중반 여성이 느끼는 인생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과 포부가 담긴 듯합니다. 그 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더라면 통째로 빼앗겼을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탈북은 언제 하셨나요? 몇 년도에 하셨나요?
제가 탈북을 1997년도에 했어요. 세 번을 잡혀 나갔어요. 2003년도 잡혀 나갔다가 그해 또 잡혀 나갔어요. 들어왔다가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정치범으로 잡혀갔어요. 한국행으로 오다가 한국으로 오다가 그 한국행으로 잡혀가면 정치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위부에서 좀 하다가 또 운이 좋게 또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1997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첫 번째 탈북을 시도했던 권수정 씨.
두만강 압록강을 다 건넜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두만강 압록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똑같은 장대기에서 흐르는 물이지만 곧 두만강이라고 압록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두 곳을 다 넘었어요. 97년도에는 친구하고 둘이 같이 넘게 됐고요. 그때는 진짜 한번 잡혀가면 또 다시 막 그 또 내보내가면 차로 막 내보내고 또 다시 그때는 막 어디 집어넣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2003년도에 나갔을 때는 혼자 아니고 누가 던지고 건너줬어요. 두 번 다요.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만 해도 중국에서 돈을 벌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보육부에 다니셨어요. 네, 엄마가 저 12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9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라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돼요. 진짜 우리 보조금 가지고 쌀 한 대박도 살 수 없는 거, 한 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근데 95년도, 96년도부터 고난의 시기 막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자기네 보이불에도 배고프 안 주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 부모님 살던 집을 제가 팔았어요. 팔고 우리가 쪽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집이 좀 괜찮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쪽방에 사서 그 돈을 미천을 해서 제가 회사한테 친구랑 장사를 떠난 거죠.
집을 판 돈을 장사 미천으로 삼고 돈을 벌면 이 고통스러운 가난과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탈북 과정에서 있는 돈은 다 빼앗기고 중국으로 넘어간 후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중국에 그때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97년 7월 달에 건너갔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때 저기 가면 돈을 벌어 가서 온다고. 그리고 뭐 떠난 길에는 그냥 돈을 벌어 가서 다시 올 생각을 하고 떠난 거죠. 그런데 인신매매에 걸린 거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운명이.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돈 벌 일자리를 알려준다고 간 것이 결국은 팔려서 간 거였고.
권수정 씨는 중국에서 세 차례 북송됐습니다. 당시 경험이 아직도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네, 잡혀서 그 보이불에서 머리 위에 손 얹고 그 맞던 그 감옥에서 그 맞던 그런 트라우마. 근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기억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지막 탈북에 성공해 2009년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도 눈물도 없는 중국 땅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진짜 뼈 빠지게 가정 보모하고 식당 그 서빙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고작 그때 월급이 그 남들은 막 400씩 그 서빙하는 사람 400을 줬어요. 주방에 있는 그 이모들은 600을 줬는데 저는 10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가정 보모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 집에서 식당 주인 집에서 애를 학교 데리다 갔다가 그 중국은 학교가 데리다 주거든요. 버스 타고 학교 데리다 주고 오고 나면 한 10시 돼요. 그러면 자요. 자서 또 오후 2시는 일어나서 또 그 점심시간 손님들을 마치고 그 시간에 한 그러면 또 자요. 다 설거지 다 하고 하면은 8시 제가 물을 다 항상 밤에만 일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애가 있어. 그런지 반복을 2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상 받은 게 100원. 제일 처음에는 받지도 못해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족에게 팔려가 아이를 낳았고 조선족으로부터 노동을 착취당하고 온갖 서름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땅에서 받은 천대야 그 멸수의 자식을 낳았는데도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그 어디 가면은 저기 북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남 그 멸신 똑같은 죽기 살기를 일을 해서 그런 걸 악용을 해가지고 약한 자를 악용을 해가지고 주인들이
중국인 남편에게 팔려가 낳았던 딸 이야기를 꺼내는 권수정 씨.
저는 딸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면에서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대학을 다녀요. 대학 지금 졸업반인데 내가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지만은 너는 그래도 그 호흡부에는 넌 중국 사람 중국 조선족으로 돼 있지만 엄마는 그 땅 네가 그 땅에 있어도 그 땅 안 밟고 싶다고.
네.
안 밟고 싶다고.
딸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언니가 굶어 죽고 남은 가족들의 생사가 걸렸던 자신에게 중국이 어떤 의미인지, 배 아파 낳았던 딸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도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딸은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도망쳐 나는데 인신매매에 걸려가지고 묻지도 않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중국에서 자기네 종자를 낳았는데도 이 그 17살짜리인데 저는 그래도 모성애라 그 저 집 부렸을 때 눈물 따면서 그 저 짰던 그런 것들 뭔가 그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보다 더 혹독하고 끔찍했던 곳이 중국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수정 씨는 탈북 후 12년 만에 중국에서 탈출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고 한국 정착 10여 년 만에 우연한 기회로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미국에 친구가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그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 친구 보러 왔다가
중국에서 남달리 가깝게 지냈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서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권수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8월 17일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오래전부터 유럽 열강들의 침입과 간섭을 받아온 인도네시아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 이후 약 350년 동안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끊임없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1927년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가 아흐메드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결성해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투옥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일본은 네덜란드를 대신해 인도네시아를 점령, 인도네시아는 일본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수카르노는 8월 17일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곧바로 독립하지 못하고 영국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1945년 9월 연합군의 이름으로 영국군이 도착했는데 10월에 네덜란드군이 들어오면서 영국군은 철수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네덜란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1947년과 1948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행동을 경찰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국 내에서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이때 투입된 네덜란드의 병력은 1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독립시키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나토 가입도 저지할 것임을 시사했고 1949년 8월부터 네덜란드는 헤이그에서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과 협상을 시작했고 12월 27일 주권을 이양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1807년 8월 17일 세계 최초의 증기선 클레몬트호의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기술자 로버트 풀턴이 설계한 이 증기선은 미국 뉴욕주의 허드슨 강에서 시속 8km로 약 240km를 성공적으로 항해해 새로운 증기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날 클레몬트호의 시운전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강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증기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도슬단 범선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범선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기선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범선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1807년 8월 17일 클레몬트호 시운전의 성공으로 증기선은 새로운 여행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